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이제 그리하여 목마른 자가 그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함을 입어 또 믿음의 강함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말미에서 이제 그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이렇게 큰 주제가 바뀌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이제 그 히브리 10장 말미에서 믿음의 권면을 시작하는 그 전까지 크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4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을 그 말씀의 그 어미와 또 두려움과 그 능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4장이 마치면서 주제가 이제 변해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설명하는 중에 갑자기 5장 10절에서 그것을 멈추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영적 태보를 꾸짖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관심하다가 정말 타락해서 영영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무섭게 경고하였습니다. 6장 전반부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이런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점검하게 하고 살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낙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이요 그러므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견고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였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혼에 닻 같아서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소망은 결국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는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얼마나 견고하며 얼마나 눈부신 소망인지 이제 이 6장 말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9절에서 이 소망에 대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라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사장이 그 휘장 안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이 제사장의 옷에 방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달고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 것과 이 제사장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대제사장의 소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대제사장은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방울 소리가 나면 아, 그가 아직 살아 있구나. 이 편지를 받는 이 유대인들에게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얼마나 낯선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휘장 안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는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곳에 그것도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는가? 그것도 이 땅의 그림자인 성소가 아니라 그 실체인 하늘의 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에서 만나리라고 하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휘장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6장 20절 말씀에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이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먼저 앞서가서 거기에 계시고 이제 내가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을 찢었다. 이제 너희가 들어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6장 20절은 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우리 수준의 이런 인식 능력과 우리 수준의 이런 감각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이 구원, 예수님께서 휘장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앞서가서 계시면 우리에게 들어오시라고 하시는 그것,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 이 땅에서 겨우 조금 맛보고 있는 이 영광,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완전히 맛보게 될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아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조그만한 말로 우리가 표상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담을 수가 없는 훨씬 더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준비하신 그 영생복락이 얼마나 놀라울지 우리에게 그것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올지 우리가 항상 소망하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 이 소망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그래서 이제 이 설명과 함께 5장 10절에서 멈추었던 그 설명, 멜기세덱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너희가 둔하여서 듣는 게 둔하여서 내가 더 설명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엄청 많이 꾸짖으셨죠. 엄청 많이 혼내셨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시 하던 설명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이제 다시 이 7장에서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 사실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그 제사제도가 예표했던 그 일들을 성취하신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성취한 것이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모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런 수준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거기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거기 계시는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 앞서 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서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 7장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죠. 창세기 14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롯이 붙잡혀갖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던 집안에 있던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놀라운 승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14장 18절,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가 읽어드립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석절입니다. 이 석절이 그 창세기와 정말 이 성경 전체에서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에 가서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멜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하여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사실 이제 14장을 보시면 이게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1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맞은 왕은 사실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맞이합니다. 소돔 왕이 맞으러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멜기세덱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0분의 1을 주고 이제 소돔 왕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맥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색한 문맥이 되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17절, 14장 17절 소돔 왕이 맞으러 나왔더라. 그리고 소돔 왕이 이제 2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물건은 다 네가 갖고 사람들은만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어지는 게 사실은 매끄러운 연결이 되죠. 그런데 18절, 19절, 20절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도 이상하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어딘가 비현실적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이 인물이 누군가 우리는 함부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가나안 어느 지역에서 가나안 신 어떤 토속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복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찬송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그 축복에 대하여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그 축복을 승인하였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족속의 어떤 제사장이 그냥 막 그런 거였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오늘 히브리서 7장 2절은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합니다.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살렘 왕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샬롬 그러죠. 샬롬.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이름이 그저 우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고유명사로서 그냥 단순한 이름이었다면 지금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의 이름을 풀어서 의의 왕이라거나 살렘 왕의 이름을 풀어서 평강의 왕이라는 그 뜻을 밝혀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은 어떤 특정 지역의 왕을 넘어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의와 평강이라는 특정한 목적, 특정한 가치를 가진 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왕이다. 이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누구에게 붙여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불릴 만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 인물이다 이렇게 하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더 신비로운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말이 단순히 그가 이제 레위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어서 하는 말, 시작한 날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는 말씀에서 이 인물이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인간의 출생 과정을 거치는 그런 단순한 인물인가, 단순한 사람인가? 시작한 날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시작한 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의 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또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너무나 당연하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3절 말씀이 설명하는 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설명은 그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 이상의 존재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이죠.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한 존재.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떻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현현하여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고 바로 여기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또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가보시면 17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지요. 그리고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물건들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선언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18절, 19절, 20절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런 모든 장면이 이제 멜기세덱의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도대체 어떤 구절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여기서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본을 떠서 닮은 것입니다.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본을 떠서 닮은 것.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지금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지금 이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호칭을 지금 멜기세덱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3절에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앞에 등장한 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뭐 영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며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며, 그래서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이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듯이 때때로 사람으로 현현하시고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메시아에게 붙여진 그 이름,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이 멜기세덱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의의 통치와 평강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멜기세덱은 롯을 구하고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은 누구입니까? 롯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롯의 그 인생을 살펴본다면 정말 아유 쯔쯔쯔 하면서 혀를 차겠지요. 그 일화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친척 그 고향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친척 고향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인물은 롯밖에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일가와 롯의 일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나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예언하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이 상황이 연결이 됩니다. 이 시편 110편의 말씀과요. 그 시편 110편을 보시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리고 5절에 바로 이어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 그 왕들, 그 연합군과 전쟁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그 일과, 그래야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과,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할 일과, 이것들이 다 이렇게 중첩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게 있는 이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 그것과 함께 어떤 일이 연결됩니까? 이제 왕께서 그 대적들을 무찌르는 그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까 의아하죠. 제사장이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자를 드리는 직무 아닙니까? 또 왕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직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전혀 별개의 직무가 어떻게 이 둘이 하나로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직무는 모두 죄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속죄하는 제물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죄의 세력, 우리를 붙드는 이 죄의 세력, 곧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의와 평강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오게 됩니까?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세력을 무찌를 때 의와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그 롯을 이제 전쟁을 통하여서 구하러 오는 이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이런 구속 역사를 생각하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구하는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갑자기 떠올라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정하여진 일이요. 이미 낙원에서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 백성.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 나라고 하십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사 휘장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하늘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7장 4절,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이런 말들은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이제 계속해서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합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래서 이제 7장 5절과 6절에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받는 것 또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들이 11조를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다. 나아가 이 멜기세덱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상을 하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의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봐야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과연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여기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상이란 단순히 선조 중에 하나인 조상이 아니라 그 시작이 되는 그 조상입니다. 그래서 시조입니다. 시조.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 민족의 시조로서 아브라함의 위치를 상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받은 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하여서 아주 특별한 거죠. 뭐 그 아브라함이 그의 지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은혜 언약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물론 은혜 언약은 그 전부터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약속될 때 은혜 언약의 약속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닙니다. 또 노아 언약을 맺을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온 피조물이 보존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맺으셨으나 그러나 구체적인 한 백성을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는 은혜 언약을 아직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이 약속이 의미하는 말을 말합니다.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류의 부패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인류의 부패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세우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아주 도전적인 표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 부패성이 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악함이 덜 드러나게 하신 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인류를 흩으시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큰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죄 가운데 빠진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 평강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시조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바로 이러한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빈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을 위하여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다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이 우리가 헌상은 복의 근원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십일조를 바치는 겁니다. 왜 레위 족속에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십일조를 왜 주었습니까? 복의 근원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레위 족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 족속에게서 오는 그 의미에서 레위 족속에 십일조를 바친 것이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저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시조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비스럽게 등장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타나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고 사라진 이 멜기세덱입니다. 네, 히브리서 7장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은 제사장 직분과 레위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 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받았는데 10의 1을 받았는데 그 10의 1을 받았다는 면에서 레위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이 비슷한 것 같지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무엇인가? 그 헌상을 받은 자들.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 어떤 자들입니까? 죽을 자들이죠. 죽을 자들. 그들은 잠시 이 땅에서 제사장직을 잠시 맡아 할 뿐입니다. 그들이 맡은 제사장 그 직분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들은 죽고 그리고 매번 다른 사람에 의하여 대체되는 그 직분입니다. 죽을 자들이 그 10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받은 11조는 어떠합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자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아닌 자가 받은 것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자가 받은 것이다. 3절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여기 이 8절에서 여기 살아있는 자로서 멜기세덱은 항상 있는 자로서 11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죽을 자로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게 아니죠. 살아있는 자로서, 죽음에 지배되지 않는 자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헌상을, 우리가 헌상을 드릴 때 모든 선한 것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이 제사장직을 생각할 때 단순히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의 앞에 섰다 정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은 이미 이때 영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8절에 멜기세덱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라, 3절에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 살아있는 영원한 제사장.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용어들을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25절에 여러분 7장 25절 보면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지금 계속 비교하는 것 같으나 같이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가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이 제사장직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라. 그들도 무엇입니까? 그 모든 기원이 하나님께 옵니다 하고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지금 레위는 아브라함과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내 모든 기원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바친 것이에요. 그때 레위 제사장직도, 그 허리에 있는 레위 제사장직도 지금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인정하고 승인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보여주죠. 그러나 단순히 거기에 이 내용을 지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레위 제사장직을 분리해서 지금 보는 것은 또 다른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어떤 일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합니까? 구약의 그 제사 제도가 예표했던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직과 레위 제사장직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 제사장직은 지금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 멜기세덱과 함께하였으며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지금 내용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레위 제사장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직이 레위 제사장직의 기원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함께 있고 그 제사장직이 성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것은 레위를 통하여 있는 그 제사 제도가 예표하던 바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그 레위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인정한 것이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증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러한 존재,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달리 항상 살아있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복사하여서 그렇게 비슷하게 나타났던 그 존재, 결국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는 성육신하여 구속을 성취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 아브라함은 그 허리에 레위 제사장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사장 이 제사제도와 함께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전한 성취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시는 일이 이미 창세기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제사장직을 허리에 품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십일조를 통하여 그것을 다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브리서 7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레위 제사장직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제 제정되는데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앞에 지금 계시되었다는 이것은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장구한 역사를 가진 뭐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시대 앞에 섰던 그 인류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그 은혜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한 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한 그 일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가 한 일이라 그렇게 여긴 바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돌려집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그 믿는 자에게 돌려집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것은 그 홀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품고 행하신 것이요. 그 대제사장이 그 명패 이스라엘 족속에 이름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그리하여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 죄가 전혀 없는 자로. 왜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보는 겁니다. 아, 죄가 전혀 없구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와, 모든 일을 이루었구나. 율법을 다 이루었구나. 모든 순종을 다 하였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우신 구원 역사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이 수천의 그 역사를 갖고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이제 십자가 그 단번에 제사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죄에 속박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요 주님께 속한 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만들어졌으니 주여 이 놀라운 신분을 갖고 살아감을 우리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날마다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